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은혜에 의한 삶을 나눴잖아요. 더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뭐 들은 얘기 또 들어갔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좀 메시지를 바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제목으로 앞으로 몇 시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주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도 물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기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자,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 끄면 불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에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고 이렇게 더 행복한 삶을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올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스위치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스위치를 올리면 건강해지고 똑똑해집니다. 제가 똑똑해진다는 건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거죠. 자, 만일 그런 스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스위치를 찾겠지요. 예,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그 신경의학적인 그 과학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신경의학적인 과학이 많이 발전됐는데요. 이 뇌의 모든 거의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물론 뭐 예전부터 뭐 가설을 해서 했지만은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신경의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구조가 이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뇌와 몸이 움직입니다.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뇌와 몸이 움직인다고. 예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뇌가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냥 이 뇌가 내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뇌와 몸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스위치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예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내 지금 상황 있잖아요. 내가 좀 즐겁다. 아니면 내가 좀 불행한 것 같다. 내가 좀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좀 슬프고 좀 그렇다. 이런 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스위치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예요. 이 원리에 따지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이, 나는 뭐 그냥 이류 인생이야. 나는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삼류 인생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요. 사실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요.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이게 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며 최상의 지적 수준과 건강한 정신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 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의 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쪽으로 계속 선택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요. 뇌 속 화합물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 뇌 속 화합물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도 우리 몸에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우리가 긴장과 공포가 있는 상황일 때는요,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말해. 자, 그런데 이 뇌 속에 장착된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뇌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착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삼류 인생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은 아니야. 나는 최고로 승리할 수 있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과학은요. 자, 오늘날 과학이 점점점 발달되는데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갔었어요. 진화론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요. 성경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구조로 가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이 뇌신경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기 맞네, 저기 맞아. 그래, 맞아.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갔어야지.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물론 반대 사람도 있어요. 저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런 과학을 몰라도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요 행복해요. 이제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래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인지해왔던 이 가설, 그냥 추측했던 것, 이런 것들이 가설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뇌와 몸 안에서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나요.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생각을 품고 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연결돼요. 그래서 몸 안에 호르몬이 작용되면서 거기에 맞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몸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실체가 결국에는요, 우리의 몸과 정신과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이걸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지만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뇌신경과학의 이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그 의사들도 많고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연구했는데 저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단편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어떤 그룹이 되잖아요. 그게 내 삶의 태도를 이루어요. 그리고 생각의 집합체인 이 태도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그대로 반영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요, 유전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태도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낙천적이야. 우리 집은 좀 우울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 있잖아요. 마음. 자,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 그러면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 안 보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이 마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실체고요. 어떤 물질로 변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자기성을 띄어서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전기적인 어떤 형태예요. 그 양자라 그래요. 도대체 저건 제가 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뇌 속에 화합물질의 흐름이 바뀌어서 특정 유전자 그룹이 활성되기도 하고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억제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물질이 쉽게 말하면 호르몬 계통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 온몸을 돌고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면요.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좌우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살리라 하고 어떤 결단한다든지 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행위가 뒤따라가요. 그 종속적인 행위가 따라와요. 그래서 보면 마음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의 두뇌 속에 화합물질이 흐름이 변화되는데 화합물질의 흐름에 따라 일단의 유전자들이 긍정적이 되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되든지 움직여요. 그래서 과학은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온 게 아니라 뒤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서 30장 19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런 게 바로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고 뭘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에 먼저 나와 있어요.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저런 원리네 발견한 거예요. 자, 뇌는 마음의 혹은 생각의 명령을 듣고 일련의 신경 신호를 몸에다 보내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가 그걸 받아가지고 신경 신호를 몸에다 막 보낸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음에 내재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 안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실체가 안 보이지만 영향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내 뇌에다가 영향을 줘요. 그럼 뇌가 거기에 맞는 물질을 막 생성해서 온몸에 막 보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에다가 거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서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믿음에 역사하는 어떤 신경 신호들이 전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몸에, 생각에, 이 몸에 어떤 것에 물리적으로 화합물질이 반응되면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질병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되지? 이런데 바로 저런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신호와 같은 물리적인 실체로 변한대요. 세포 속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냥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런 원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많이 건강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구원은 못 받지요. 이 땅에서 사는데 도움은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신체 변화에 자극을 받아 이러한 경험을 다시금, 자,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뇌에다 전달해서 이게 신경신호로 가서 몸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또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또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그쪽으로 활성화돼요. 그럼 다시 어떻습니까? 뇌에게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살아나기도 하고 점점 더 이게 죽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또 각성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믿음이 활성화돼요. 또 반대로 의심이 와. 그 의심을 자꾸 붙들어. 점점점 어떻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자라요. 이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마음과 내 몸과 이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들이 혹은 혼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들이 서로 계속 연결이 돼서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이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 혼, 몸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이게요, 자손 4대까지 영향을 줘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뇌는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대한 신경회로예요. 그 사랑에는 좋게 반응해요. 그 사랑이 아닌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신을 구성하는 일련의 신경세포들이 오직 긍정적인 것에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오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이 낙관주의적인 편향성이 그 증거인데, 자,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걸 초기화라고 의학자들 얘기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세팅이 안 돼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그걸 초기화라 그래요. 그대로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낙천적이에요. 아주 행복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해놓은 세팅이에요. 이게 초기화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었어요. 다른 건 반응 잘 안 해요. 사랑에는 아주 확실히 반응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그냥 놔둬도 그냥 그렇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이 초기화 모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딱 돼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야망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초기는 안 그런데. 자,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가 하면 인간의 악한 선택과 그에 따른 악행은 초기화 설계 안에는 없었어요. 악은 인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 안에 흘려들어온 요소예요. 그래서 고정된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흐려놨잖아요. 영향을 줬잖아요. 이렇게 신경회로를 통해서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초기화가 아니니까 초기 설계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본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체다 그래요. 가소체 그게 뭔가 하면 전문 용어인데요. 이것은 언제든지 뇌를 변형시킬 수 있고 심지어 뇌의 결실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소체라고 전문 용어로 그분들은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에 신경조직 형성 기능까지 장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뇌가요, 일부가 날마다 세포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세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다시 재생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여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인용해서 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얘기는 뭐지요? 세포를 많이 바꾸어서 또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저걸 해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 내가 나를 통제해요. 남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통제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근심과 우울을 떨쳐낼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걸 그냥 내 기분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산다. 그러면요, 신경혈로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내 생각에 영향을 줘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먼저 설명을 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내용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저 자료를 좀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 혹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이랬습니다. 자, 옛날부터 저건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예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 주로 어떤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가져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뭐 모르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사실 여러분? 또 그런 말을 들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데도 관심이 있지. 뭐 은사를 받는다든지 뭐 기도도 좀 세게 하고 뭐 능력도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는 좀 호감이 가.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꼭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 그렇죠? 당신 마음을 좀 새롭게 해 그러면 싫어. 나보고 뭐라 하네? 이런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어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오래된 저기에서 renew라고 되어 있어요. renew.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한다. 자, 그래서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가져.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 하면 참 어려운데 힘들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한 세 개 정도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라고요? 좀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힘을 써야 겨우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renewing of mind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미국의 사람들은요 저 renewing of mind 이름은 안 돼요. 뭘 의미하는지.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저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저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글쎄 뭐 말은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래서 저게 저 영어권의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딱 아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선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도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 설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상한 소리를 해.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건 어려워. 이건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에게 뭔가를 도전을 줘야 돼. 그래야 내 마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도의 모임에 가서 막 주여 부른다든지 어떤 사역자에게 가서 기도 사역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마음이 싹 달라지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또 은혜 있는 장소로 내가 가야지. 어떤 집회가 좋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돼? 그렇게 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집회를 찾아다니려고 생각을 해요. 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자,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우리 안에요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생각의 이 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변화된 힘의 이 생각을 잘 붙들기만 하면 엄청 강력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낙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도전하고요, 승리해요. 우리 속에 그런 생명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1절서부터까지 봅시다. 잠언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지요. 자, 저기서 먼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환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동안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교리적인 뭔가를 얘기했어요. 혹은 우리의 위치적인 뭘 얘기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러면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 속에 그냥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라든지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자체가 흐리멍텅하면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제시한 것이 선명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 십자가 복음 그동안 공부해 왔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복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딱 서고 그리고 만일 그걸 이해했다 해도 어떻습니까? 아직 거기에 서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서 있으려면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다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계속 내가 거기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서도록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고 몇 번 공부했다. 아, 나 됐어. 아이, 골치 아프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마음의 생각과 연결돼요. 그게 연결돼서 내 삶을 바꿔요. 그래서 1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앞에 내가 이미 말했던 이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왔고 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의로운 자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 내가 이런 자라고? 오,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는. 이건 하나님이 안 해줘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해줬어요. 다 해준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로 heart가 있고요. 또 mind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마음으로 표기했거나 또 조금은 어떻습니까? 마인드를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제는 많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마인드를 생각이라고. 그런데도 그 생각이 마인드를 정확히 그 풀이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고 마음 쪽이 마인드가 마음 쪽이 더 가까워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 이게 하트인지 마인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하트와 마인드가 딱 구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이거는 뭐예요? 하트가 상한 거예요. 하트가 상한 거는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 고쳐요. 근데 마인드는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안 해줘요. 저 이런 영역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는 다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해석해 놨어요. 번역해 놨어요. 자,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똑같은 현실에 똑같은 언어가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합니까? 뭐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아, 그 말은 알지요. 근데 어떻게 세우지? 그건 몰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사용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면 손짓하면 우리 알아요. 근데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뭘 얘기하면 초면인 사람이 얘기하면요. 무슨 뜻이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설교를 들을 때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생각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그 틀린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교회마다 사용되는 문화적인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전라도에 가면 야, 그 참 거시기 하네. 이러면 알아요. 그 우리 처음 가서 거시기 하다 이러면 뭐가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요. 뭐 이상한 소리네. 그래요. 근데 또 여기 사람들은 저 부산 가면 이래요. 아, 오늘 좀 우리하네. 이럽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우리하다는 게 뭔 소리지?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정석 권사님 알아요, 벌써. 부산 사람이라서 우리하다 이런 게 벌써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뭐 우리하다는 게 뭐지? 뭐가 또 우리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같은 나라에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어떤 데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데는 그 단어를 사용 안 해. 몰라요. 그 사용하면.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성경도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에겐 사용 안 될 수 있어요. 또 미국 같은 데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사용 안 될 수 있어요. 왜? 영어에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 번역할 때 어느 판을 이용했네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 중국에서 번역해 온 거, 우리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단. 참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마인드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마인드로 번역해요. 그게 더 그냥 편해요. 그래서 건전한 마인드를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져, 건전한 마음을 가져 이렇게 안 해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 뭐라 합니까?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마인드라는 의미를 마음이나 생각으로 바꾸면 뭐가 의미가 전달이 안 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어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 좀 가지고 살아!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좀 다 싸운 사람 뭐 있으면 야, 좀 생각 좀 가지고 살아!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 예, 그 아주 나쁜 소리인데. 예. 사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답답하니까. 그 생각 없이 사는구만 이래요. 그게 뭐예요? 눈치도 없고 뭐 이거 분위기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있다는 거지요. 예. 하여간 이렇게 좀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뭐예요? 좀 이런 분위기 좀 알고 이 흐름이 어떤지 좀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요 사실은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사용하는 거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 그냥 써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국어사전 봐야 돼. 국어사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요. 국어사전을 보면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살지요 우리. 그래서 살아. 근데 어떻든 간에 바른 의미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변화를 받아 했습니다. 자, 저기에 이제 영어식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저 영어를 써놨는데, 아, 영어를 모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 변신, 변형하는 것, 이런 게 변화를 받아 합니다.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이런 형태인데 요 조금 색깔을 칠해서 이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 새롭게 함으로 이건 또 뭐랍니까? 갱신하다. 리모델링하다. 더 나은 단계로 완전히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의미가. 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뜯어내는 거예요. 일부만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수선했다 이러죠. 그냥 보수했다 그러죠. 리모델링 뭐예요?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운 구조로 바꾸나. 이게 리모델링. 그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뭐라고요? 완전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리해도 뭐 리모델링 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뭐 혁신, 뭐 경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써서 어쨌든 간에 좀 영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영어를 단어 썼습니다. 예, 자, 마음이 이제 마인드예요. 여기 번역하기는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저걸 누스라고 써요. 누스. N-O-U-S인데 그 발음 나는 식이에요 저거. 노우스가 아니고 누스입니다. 누스. 예. 그런데 뭔가 하면 마음, 생각,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런 뜻이에요. 예, 다양해요. 저걸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봅시다. 헬라어로 누스. 자, 그래서 국립 국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요걸 마음이라 그래요. 야, 그 사람 마음 착해. 참 온순해. 이런. 야, 그 사람 참 독해.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요. 그걸 품성이에요. 근데 저거는 헬라에서 말하는 누스는 아니에요. 저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예. 바뀌지 않아요. 그건 누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요거는 누스예요. 요거는 헬라에서 말하는 누스 개념이에요. 자, 사람이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이나 위치. 자, 요것도 헬라에서 말하는 누스 개념과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요거는 누스는 아니에요. 그 취향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그 마음이 가네, 나 그 마음이 움직여지네, 필이 가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 마음을 표현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누스가 아니에요. 하여간 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생각이력, 이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했어요. 생각으로 번역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자,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음, 그런 마음, 이걸 뭐라고요? 그 생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자,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 앞에 마음하고 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적으로도 달라요. 근데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을 보겠습니다. 사고방식. 자,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사고체계의 사고방식이 이 누스랑 가까워요. 이게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누스가 요거 사고체계 사고방식 요게 좀 가깝다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그랬고 한글은 마음이라고 표현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누스를 더 보겠습니다. 누스. 자, 인식하고 이해하며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인데 마인드인데 마인드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요? 누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요걸 뭐라고요? 요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자, 봅시다.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마음에, 생각 속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거기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바꾸라는 거예요. 요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다시 더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지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 이해력. 좁은 의미로 볼 때 변론 혹은 영적 진리나 혼의 능력, 하나님의 것들을 인식하는 기관. 선을 의식하며 악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누스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누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누스의 핵심 정체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붙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누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나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의도가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적인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내 안에 붙들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실은 누스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정신과 차분하고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고려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을 누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특정 모드가 있는데 그 생각하고 감정, 목적, 소원함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드라고 나와 있어요.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모드가 있고 밀크커피 모드가 있고 블랙커피 모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커피를 넣어요. 그러면 내가 블랙커피 모드를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작동하는 코스가 달라요. 이 안에서. 그러죠? 그 다음에 밀크커피 하면 어떻습니까? 작동하는 모드 가다가 우유가 섞여지고 나와요.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나와.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부 어떤 구조인지 몰라. 그냥 갖다 놓고 선택만 했는데 결과물은 다른 게 나와요. 같은 게 안 나와요. 자, 이게 우리의 누스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밀크커피 누스가 있으면 그 사람 누르면 어떻습니까? 밀크커피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가치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블랙커피 한 예를 든다면 그 누르면 그 사람에게는 블랙커피 모드가 있는 거예요. 누스가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블랙커피가 나오는 거야. 좀 설명이 좀 선하지 않지만 자, 그럼 핸드폰 봅시다. 핸드폰 보면 진동 모드가 있고요. 소리 나는 모드가 있고 무음 모드가 있어요. 근데 안에 똑같아요. 눌리기만 하면 결과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떤 누스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든지 들어오면 그걸로 반응해서 봐요. 그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마인드예요. 우리가 그냥 영어로서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요? 이게 누스예요. 그래서 누스를 변화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정보가 들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누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외부의 상황이나 외적인 요인들을 인지하고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을 하는 기관인 이 누스를 완전하게 바꾸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속에 누스를 바꾸면 이 누스가 걸러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누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어리서 엄마 젖도 잘 못 먹고 그냥 그 완전히 어려울 때 살았어. 그래서 내 몸이 약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돼도. 그냥 황소도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좀 하다가도 아이 난 항상 피곤해. 아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딱 누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항상 때가 되면 감기가 와야 돼. 한 번 정도는 감기를 꼭 지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의 이 사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라고요? 누스예요. 좀 이해되시죠, 이제? 그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몸에 병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라고 질병을 주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뉴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뉴스를 지워내고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줬대요. 그리고 우리 질병을 가져갔대. 그 사실이죠? 이게 성경적인 뉴스예요. 근데 아이 나는 어리서부터 약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병을 줬어. 이거는 그게 맞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내가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이런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한 것이 그 영역에서 지금 뉴스를 바꾼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지금 받은 거예요. 뭐로?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그 생각만 바꾸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이 생각했는데 저 생각하면 되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한데 나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체계, 생각, 사고체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내용을,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런 자라고 선포하고 일어서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막 지금 막 정죄감이 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짐을 담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마귀가 정죄할 때, 그래 내 실수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야. 넌 떠나가. 거짓말하지 말고 떠나가.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요게 뉴스예요. 그냥 정죄감이 오는데 난 정죄감 없어, 정죄감 없어, 정죄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 바꾸라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목사님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고등학교 공부한 게 이거예요.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런 게 하나의 뉴스예요. 잘못된 뉴스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봐가면서 그걸 깨뜨리고 성경적인 뉴스를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에서 한 일이잖아요. 그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 작업을 좀 선명히 해야 되는데 그냥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축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A가 B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 A는 육적인 걸 말해요. B는 영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육은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은 뭐고 영은 뭐지? 이제 이게 헷갈려요, 이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 말려드시네. 자, 답은 말하지 마세요. 틀리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 육적인 자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육적인 자세로 읽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드러내려고 기도해. 그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죠. 성경 열심히 읽어. 왜 읽어? 내가 복 받으려고.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자, 고도를 친다. 고스톱 친다.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린 통상, 아이, 그거, 성도가 무슨 고도리를 쳐, 이러지요. 고도리가 아니라 고스톱이죠. 고스톱, 예. 예. 근데 봅시다. 진짜 어떤 사람이 애로워서 그 사람이 노리는 고스톱밖에 몰라.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좀 용기를 주고 하려니까 같이 어울려야 돼. 그래서 가서 같이 고스톱 놀이해.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A가 B가 된다는 이 개념은 이게 뭐 어떤 행동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속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본 것만 있다가 하늘의 새로운 계시를 경험하고 영광을 봐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뭘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그게 뭐라고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영적 전쟁도 있지만 내 속에 저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서 있는 걸 무너뜨리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저 안 해 건 안 해. 말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그 소리만 해. 그럼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 과정이 발견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내가 어떤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되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적인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게 하나님 뜻이지? 또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사는구나 또 하고 그걸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 이렇게 물길이 나 있어요. 위에서부터 홍수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길이 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계속 비만 오면 그리 물이 흘러내려와. 그래서 그 아래에 밭이 있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돌려놔야 돼. 그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큰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도요. 그냥 목사님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잘못 심어진 가치관을, 사고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 그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뉴스의 종류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견관진,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거. 뭐 저기 진화론, 뭐 이런 것도 부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긍정적인 뉴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게 긍정적인 뉴스예요. 우리는 저걸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요 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랴 가르쳤으랴 이렇게 이사야에서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올바른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언제? 거듭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잘 세우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용어 중심 쪽으로 오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간편한 일이 아니라 아, 사도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는 내용이 뭔지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